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초음속 요격용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에 열린 외교 국방 2+2 회담에서 요격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의 두 번째 합의가 됩니다. 앞서 두 나라는 림 161 스탠더드 미사일 3을 공동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14일 핵 합의에 완전한 복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015년 핵 합의 당사국들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세르 카난의 외무부 대변인도 테헤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과의 수감자 석방 및 자산 동결 자산 해제 관련 협상이 핵 프로그램 등 다른 분야 외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수감자 협상은 이란의 핵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사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분야의 발전은 긴장을 완화하고 다른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미국과의 양자 이해의 틀과 영내 우리 친구들이 수행하는 역할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이란 감옥에서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전환됐고 이란에 대한 제재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약 60억 달러가 카타르에 있는 이란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미국이 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44번째 군사 원조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체제 관련 군수품과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추가 탄약,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제블린과 대전차 시스템, 지뢰 제거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매일 우크라이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민간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덴마크 공군이 러시아 폭격기 두 대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네덜란드가 14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네덜란드 영공을 향해 비행하는 것을 추적해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켰다고 밝히고 덴마크 공군이 러시아 폭격기의 비행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공군 대변인은 항공기의 식별 코드가 확인되지 않고 비행 계획이 제공되지 않으며 양방 소통이 없을 경우 비행이 저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날 사건은 신속 배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F-16 전투기들이 몇 분 내로 이륙해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공군도 이날 덴마크 F-16 전투기가 발트의 국제 공역을 비행하는 러시아 폭격기를 확인했다면서도 이들이 덴마크 영공을 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이 14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리 부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잇따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 부장은 지난 4월에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군사협력 강화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의 축구 대잔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FIFA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 소식은 계속 듣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 경기로 대회는 4강전 대진표를 완성했습니다. 네덜란드를 잡은 스페인과 미국과 일본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스웨덴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프랑스를 제친 개최국 호주, FIFA 랭킹 4위의 잉글랜드와의 대결 구도입니다. 자, 북한 여자축구팀은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아시아 지역 예선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대회 본선 참가국 32개로 크게 늘어서인지 예측 불허 이변 속출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FIFA 랭킹 2위 독일이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고요. 캐나다와 브라질, 한국도 조별 리그에서 짐을 쌌습니다. FIFA 랭킹 1위의 미국은 세 차례 우승한 전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3연패까지 꿈꿨는데 스웨덴에 승부차기로 져서 16강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조별 리그에서 실점 없이 11골을 올렸던 일본, 스웨덴의 발목이 잡혀서 4강 문턱 넘지 못했고요. 유럽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지난해 우승국 잉글랜드는요. FIFA 랭킹 42위의 나이지리아와 승부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8강에 오를 수 있었고요. FIFA 랭킹 25위인 콜롬비아는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져서 준결승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첫 8강 진출이라는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출전 선수들의 성적에 따른 상금과 수당을 이전보다 크게 올려서 뉴스가 됐던 2023 FIFA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오는 15일과 16일 준결승전 열리고요. 20일에는 세계 최고의 여자 축구팀이 가져갈 우승컵의 주인공 가리는 결승전이 호주 시드니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귀 한 번 더 풀어줄까요? 아, 독수리 왜 이래요? 밥 안 먹었어요?
엄청 시원해. 물에 들어오니까 진짜 시원한 거예요.
언제야 놀아.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신이 나는 곳은 한국 서울의 관악구가 도심공원의 문을 열었다는 무료 물놀이장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8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에 북한 구름 많이 끼겠고 황해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소나기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평양과 개성이 32도, 신의주 중강이 31도로 서쪽 대부분은 30도 이상입니다. 함흥 26도, 원산 27도, 청진 26도, 해산 29도로 동쪽 대부분 지역은 한낮에 더위가 조금 꺾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는 4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동해상은 당분간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해는 흐리고요. 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고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군이 흑해를 지나가던 민간 화물선에 경고 사격을 한 데 이어 흑해 연안 오데사항을 미사일로 공습하면서 흑해 일대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상 처음으로 비상주 팔레스타인 대사를 임명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조처에 반발했습니다.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린 니제르 군부가 대통령을 반역죄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을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죠. 최근 흑해에서 위험한 움직임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13일에는 흑해를 항해하던 팔라우 선적 상선에 경고 사격을 한 데 이어서 14일에는 흑해 연안의 주요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먼저 러시아군이 이 팔라우 선적 상선에 경고 사격한 정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선이 어디로 가려던 것이었습니까?
네, 이 상선 이름이 스크루오칸인데요.
네.
이 배가 우크라이나 이즈마일 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즈마일항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반출되는 주요 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러시아군은 왜 그 상선에 경고사격을 한 겁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 초계함 바실리 비코함이 흑해에 들어오는 이 화물선 한 척을 포착하고 이 배에 금지 품목이 실려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선박 쪽에 운항을 멈추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선박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자동화기를 발포하고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킨 뒤에 헬리콥터의 군인들이 타고 배에 들어가서 선내를 검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해당 배가 검색이 끝난 뒤에 항해를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경고 사격이었다고는 합니다만 뭐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겠네요.
네,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이 상공에서 헬기가 이 선박 주변을 돌고 있고 이 승무원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갑판 위에 모여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러시아가 지난달에 흑해 곡물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이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모든 선박은 이 무기를 실은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그렇죠?
러시아군이 실제로 이 흑해를 다니는 상선에 발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즉각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군 행동은 다른 나라 해역에 있는 제3국 민간 선박에 대한 범죄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죠. 오데사에는 또 공습이 있었다고요.
네, 이 오데사가 이즈마일에서 북동쪽으로 약 250km 정도 떨어진 흑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인데요. 올레흐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14일 SNS에 러시아군이 새벽에 미사일 공습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시내 곳곳에서 불이 나고 몇몇 건물 창문이 깨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도 흑해에서 러시아의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 국방부가 12일 우크라이나가 두 차례 크름대교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름대교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강제로 합병한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이 길이가 19km에 달하는 긴 다리입니다.
네네.
러시아는 또 같은 날엔 이 크름반도를 향해 날아가던 우크라이나 무인기 드론 20대를 모두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등 이 흑해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 있어서 새로운 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장이 러시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리상프 중국 국무위원감 국방부장이 14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14일 성명에서 리 부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빅토르 흐레닉 벨라루스 국방장관 초청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방문 목적도 설명했습니까?
네, 중국 국방부는 리 부장이 러시아 방문 기간 이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서 연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리 부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국방 책임자들 또 러시아 국방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리상프 부장은 이어서 벨라루스에 가서 이 국가 지도자 또 군 지도자와 만나고 군 부대도 시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이게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해서 열리는 안보회의입니다.
네.
지난 2012년에 처음 열려서 올해로 11번째입니다. 이 국제안보부 문제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여기에 참석하는 나라들이 대개 러시아의 우호적인 나라들입니다.
네.
지난해 8월에 개최됐던 회의에서는 약 30여 개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 계속 확대하고 있죠?
네, 두 나라가 합동 정찰이나 일련의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상프 국방부장은 지난 4월에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협력 확대를 다짐한 바 있었는데요. 또 지난달에는 러시아 해군 참모총장을 만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새로운 갈등 상황이 생겼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12일 비상주 팔레스타인 대사직을 만들어 주 요르단 대사를 그 자리에 임명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다음 날 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안에서 두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미국 중재로 외교관계 정상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대사 임명하는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이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를 이 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처리해 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요르단 주재 사우디 대사관이 12일 SNS에 나예프 알 수다이리 대사가 앞으로 비상주 팔레스타인 대사직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총 영사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사상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대사라는 직책을 맡게 된 거죠. 이 수다이리 대사 반응 어떻습니까?
네, 사우디 국영 알 아크바리아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번 임명은 국왕과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국가 형제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바람을 강력하게 반영한 중요한 조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스라엘은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13일 자국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수다이리 대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를 만나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물리적으로 상주하는 사우디 관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처가 이스라엘하고는 조율되지 않은 일이라면서 이게 이스라엘과 사우디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이 사우디 정부는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팔레스타인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처를 한 것이란 게 코엔 장관 쪽 주장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왔고요. 또 팔레스타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AL, 아랍연맹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입장이 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두 나라가 미국 중재로 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상주대사 임명 소식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삼 알아가 사우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이 라디오 팔레스타인의 소리와의 회견에서 알 수다이리의 임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고 이 사우디의 기존 입장이 계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거부한 걸로 해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니제르로 갑니다. 니제르는 지난달 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에게 반역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네요.
네, 니제르 군부는 반역죄와 국가 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바준 대통령을 기소할 거라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아마두 아부드라만 군부 대변인이 국영 TV에 나와서 그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읽었는데요. 성명은 축출된 대통령과 국내외 공범들을 반역죄와 니제르 국내외 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자격이 있는 나라들과 국제 당국 앞에서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지금 바중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궁 지하에 부인 아들과 함께 구금되어 있는데요. 여당 관계자들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 대통령 가족이 있는 곳에 전기와 물이 끊어졌고 음식도 다 떨어져 간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바준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있네요.
네, 주치가 12일에 이 바준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바준 대통령이 구금된 뒤에 처음으로 외부인을 만난 겁니다.
네.
주치는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꿋꿋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주치의 방문과 관련해서 군부는 주치의가 대통령 일과 건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바준 대통령의 체중이 걱정될 정도로 줄었고 또 20살인 아들이 만성 질환이 있는데 현재 치료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준 대통령이 구금된 상태에서도 미국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최근 의견란에 글을 기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준 대통령이 이 기고문에서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으며 이번 쿠데타가 니제르와 주변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특히나 지난 12일에는 큰 영향력이 있는 이 나이지리아 이슬람 성직자들 대표단이 중재를 위해서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 들어가 군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표단이 이들을 만난 뒤에 이 군부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이코와스와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니제르 군부 공보실의 한 직원은 13일에 기자들한테 이 군이 이코와스와의 대화를 승인했고 며칠 안에 대화가 진행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코와스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니제르 군부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쿠데타가 난 뒤에 전기 공급을 끊고 국경을 닫는 등 강력한 경제 여행 제재를 발동해서 군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이 대기 병력을 배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병력이 실제로 니제르 안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들어가면은 언제 들어갈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군사 개입 가능성도 비쳤는데 여기에는 또 반발하는 나라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 니제르 주변국으로 역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와 말리가 이코와스 군사 개입을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길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니제르, 서방 쪽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맞습니다. 이른바 사헬 지역에서 이 알카에다나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들을 소탕하는 작전에서 니제르가 아주 중요한 협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또 여타 유럽 나라들이 이 니제르 군대를 지원하려고 수억 달러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사헬 지역이라면 이 북쪽 사하라 사막과 이 남쪽 열대 사바나 사이에 있는 광활한 구역을 말합니다.
네, 그간 서방 나라들이 니제르를 비롯해서 주변의 몇몇 나라와 협력을 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노력에 차질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속속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집권하면서 이들하고 협력하는 게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이 니제르가 마지막으로 남은 협력국이었는데요. 이제 니제르마저 군부가 집권을 해서 이 서방 쪽이 아주 이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설상가상으로 이런 틈을 타서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 등 러시아가 이들 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90명을 훌쩍 넘기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개량된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와이로 가겠습니다. 하와이의 산불 피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와이 마우이 섬을 덮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와이주 라하이나 카운티는 이 산불 엿새째인 13일에 사망자가 최소 96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주민 수백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 수색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도 많아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역대급이라고요.
네, AP통신 등 미 언론은 이번 산불이 100년 만에 이 최악의 산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캘리포니아 북부 패러다이스 마을에 산불이 번져서 85명이 숨진 이래로 근래 들어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산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그 최악의 산불은요, 지난 1918년 미네소타주 북부 클로케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네.
당시 수천 개가 불에 탔고 그리고 45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산불은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그 최악의 재난이기도 한데요. 이제껏 하와이주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남긴 재난은 지난 1960년에 발생한 쓰나미로 당시 61명이 사망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의 그 보도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온 마을이 지금 잿더미로 변한 상태인데요.
네.
사상자 말고도 재산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에 따르면요, 예, 라하이나 지역에서 불에 탄 면적은 그러니까 총 2,100에이커, 그러니까 약 8.5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요.
네.
주택 등 건물 2,200여 개가 파손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피해액을 55억 달러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12일 이 피해액이 6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산불이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네, 산불은 지난 8일에 이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우이 섬은 이 하와이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네.
마우이 섬 서부 해변에 있는 마을 라하이나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확한 발화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산불이 주거지를 순식간에 덮쳐서 피해를 키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은 어떻게 좀 진화가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3일 현재 그 라하이나 지역은 85%가 진압됐고요.
네.
중부 해안인 플레후 그리고 키에이 지역은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마우이섬 지역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하는 하와이 전기 측은 산불로 전력 공급이 끊겼었던 지역의 약 60%의 전력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색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인명수색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요. 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 주지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수색을 본격화하면 이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존 벨레티의 마우이 카운티 경찰국장은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서 투입된 탐지견들이 대상 지역의 3% 정도에서만 수색을 진행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대피 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의 지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화재 발생 후에 그 대피한 주민들은요, 당시 대피 경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연기를 맡은 뒤에야 탈출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하와이주는 재난재해 대비 경비용 사이렌이 약 400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이 섬에도 사이렌이 배치되어 있지만 화재 발생 첫날인 8일에 이 경보 사이렌이 울린 기록이 없다고 하와이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13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그 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은 원인을 현재 주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와이 주지사가 인터뷰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그린 주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가 컸던 데에는 이 기후 온난화가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이번 산불을 이 화염 허리케인이라고 묘사하면서 지구 온난화 시대를 보여주는 그 자연 재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극심한 가뭄 상태에서 이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산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린 주지사는 지구온난화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멈추고 되돌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될 가능성에 놓였네요.
네, 지난 2020년 이 대선 이후에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대배심은 15일에 해당 사건에 대한 그 폴턴 카운티 검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증인을 신문할 예정인데요. 이후 대배심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확정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법원에서 열릴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야 합니다.
네, 대배심이 소환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네,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와 그리고 언론인 조지 치디 씨입니다. 두 사람은 15일 그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던컨 전 부지사는 CNN 방송에 출연해서 조지아주 대배심으로부터 증언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기에 반드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던컨 전 부지사는 이 공화당 소속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비판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인 치디 씨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 증인 소환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풀턴 카운티 검찰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계속 시사해왔죠.
네, 이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추진에 나설 것임이 알려지면서 풀턴 카운티 법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법원 주변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그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졌던 조지아주에서 약 12,000표,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버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 이렇게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네.
이에 윌리스 검사장이 지난 2021년 초에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특별 대배심이 꾸려지기도 했고요.
네, 윌리스 검사장은 이 조사를 위해서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이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해 5월에 이 특별 대배심을 꾸렸습니다. 특별 대배심은 이후 7개월 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고위 인사를 비롯해서 총 75명의 증언을 청취한 뒤에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올 1월에는 해산했습니다.
네, 이 특별 대배심의 보고서도 화제가 됐었죠?
예, 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는 불리한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특별대배심이 내놓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또 윌리스 검사장의 기소 자격을 박탈해달라면서 조지아주 대법원과 또 폴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각각 청원서를 냈는데요. 이 해당 청원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조지아주 검찰의 수사는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만약에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네 번째 기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연방 대배심이 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달 초에는요,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의 결정에 따라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정부 사치 그리고 선거 방해, 투표권 방해, 또 음모와 공무 절차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여전히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일련의 기소를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승리를 막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박해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공화당 유권자들로부터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이 지금 법적 문제가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은 아닌데요. 이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가 형사 재판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델라웨어 연방 검찰은 지난 11일 이 유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헌터 바이든 씨가 이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씨는 그 탈세와 그리고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앞서 바이든 씨는 이 검찰과 그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판사가 해당 협상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것이 불발됐습니다.
네.
한편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11일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온 데이비스 와이스 연방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바이든 씨에 대한 수사는 연방검사에서 특검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은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다시 늘고 있다는 관련 소식입니다.
네, 그 최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간 신규 입원 건수는 지난 6월에는 6,300건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최근 이 수가 거의 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특히 신종 변이에 의한 확산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리스라고 불리는 그 EG5 변이입니다. 이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종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데요. 현 시점에서 이 에리스에 의한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 수 가운데 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이는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 과 일본 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캐나다 등에서도 이 변이에 의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리스 변이에 감염되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와 비슷한 증상입니다. 뭐 기침이나 호흡 곤란 아니면 피로감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은 며칠간 계속 지속됩니다.
네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하고요. 또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새로운 개량 백신이 곧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그리고 모더나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개량 백신인데요.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이 접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맨디 코원 CDC 신임 국장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는 9월 세 번째 주에서 네 번째 주에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당초 그 에리스가 빠르게 확산하기 전에 우세종이었던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5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량된 건데요. 에리스 변이 역시도 이 변이와 유사해서 해당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설명입니다.
네, 백신의 효과는 또 접종률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 굉장히 요즘에는 미국이 백신 접종률 낮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코로나 백신이 출시되어서 처음으로 접종이 시작됐을 때는 백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동안 이 백신 접종 완료 건수는 2억 건이 넘었는데요.
네.
이후 이 첫 번째 부스터샷이 나온 뒤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 동안 그 수는 1억 건으로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기존 바이러스의 그 오미크론 변이까지 대응이 가능한 그 2가 개량 백신 접종 건수는요, 여기서 또 절반 가까이 줄어든 5,6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
매년 맞는 독감 접종 건수가 1억 6천만 건이 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 카이저 가족재단의 그 애슐리 커징거 국장은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백신을 접종했거나 혹은 확진 뒤에 여기서 회복됐기 때문에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코로나에 대해서 초기와는 달리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올해 미국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 종료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11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그 3년여 동안 이어오던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됐었던 그 코로나 관련 백신 접종이나 확진 검사 또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제공이 끝났습니다.
네.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액 본인 비용으로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행정부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또 이를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배정하는 일입니다. 이 두 과정을 일컬어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 그 첫 번째 순서로 이 과정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연초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보내오면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각각 예산결의안 초안을 만듭니다. 예산결의안에는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쓸 돈과 걷어들일 돈 등의 총액이 들어갑니다. 상원과 하원이 양안협의위원회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고 이 안이 각 원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합동 예산결의안이 마련됩니다.
The Republican-led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874.2 billion defense legislation on Friday by a vote of 219 to 210.
합동 예산 결의안이 나오면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세출위원회는 이를 위해 먼저 산하 12개 소위원회에 결의안에 제시된 재량 지출 예산을 배분합니다. 재량 지출 예산은 매년 법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각 소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지출 법안을 만들어 전체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지출 법안은 법으로 승인된 기관과 사업의 지출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세출위원회는 본회의에 12개 지출 법안을 보고하기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원은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수권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수권 법안은 부처별, 프로그램별 예산에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지출 법안은 세출위원회가 심의하고 수권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며 두 법안은 별개입니다. 만일 상원과 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12개 지출 법안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양원 협의위원회에서 단일 법안을 마련해 양원에 보고합니다. 상원과 하원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하거나 일정 기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안은 정식 법이 됩니다. 연방의회는 지출안 마련과 별도로 기존 법을 새로 나올 예산안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조정 절차라고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예산안 심의 과정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 한강의 남쪽 관악구가 도심공원에 무료 물놀이장을 열었답니다. 비싼 물가에 여름 휴가가 부담인 사람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신나는 여름 휴가지가 됐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낙성대 공원 물놀이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어린이, 어떻게 조금 있다가 발 더 잘 들면, 네, 뛰지도 않고 잘 들으면 비 한 번 더 풀어줄까요? 아, 목소리 왜 이래요? 밥 안 먹었어요? 이 원하면 한 번만 더 소리 질!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 공원이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공원 중앙에 설치된 대형 풀장에는 어린이들이 무더위를 식히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함께 온 부모님들도 도심 속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낙성대 공원 물놀이장에 관한 자세한 소개, 관악구청 생활체육팀장 이성희 씨에게 들어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장 가려면 멀리 가야 되고 차도 밀리고 비용도 많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심 속 가까운 곳에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낙성대 공원에 물놀이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뭐 에어바운스라든가 이런 조리식 물놀이장은 낙성대에 처음 열게 됐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낙성대 공원이 차도 제일 없고 가장 그 접근성이 좋고 주변 여건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낙성대 공원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장한 낙성대 공원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 좀 방학 기간은 비슷하게 맞춰서요.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25일간 운영 예정이고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을 하고 계시고 45분 물놀이 하시고 15분 휴식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평일에는 그래도 다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 기준으로 한 400명 정도 제한을 두고 있어서 주말에는 줄을 서고 계시거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한 1,8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적정 인원으로 또 현장에서 판단해서 좀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 치면은 좀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건배하는 프로전님 시청곡입니다. 방탄소년단 더 플래닛.
그리고 물놀이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는 신나는 음악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현장에 DJ 박스가 있고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계신데요. 우리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여기 물놀이장. 우천시에 뭐 정보라든가 개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뭐 줄을 서고 계시냐 이런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신청곡을 말하시면 음악을 틀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뭐 엄마들 지금 세대가 90년대 노래들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아이들 노래도 시청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성의 팀장은 구민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말에 지금 버블쇼라든가 심폐소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평일에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버블을 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장이라서 제가 가장 지금 중시하고 신경 쓰는 게 어린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안전요원을 늘리고 평일에는 지금 한 19분 정도? 그래서 에어풀마다 안전요원이 1명에서 3명까지 배치가 돼 있고 어머님들도 이 안전요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꼼꼼히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멘트들이 엄청 많으시고 특히 이제 폐장 시간 되면 항상 오늘 안전요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지금 간호사랑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 모습에서 어머님들이 많은 안정감이 드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형 워터파크 못지않은 이 물놀이장을 만끽하는 주민들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진심으로 저기 안전요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관악구에 살길 잘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앉아있으면 이제 딱 들어오셔가지고 감동을 하면서 들어오세요. 와,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 이제 이런 말 실시간으로 들을 때가 제일 기쁘고 저도 지금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뭐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기뻐하니까 그 아이들의 행복이 또 부모님의 행복이고 참 철저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오세요. 와, 잘했어. 하이파이브. 괜찮아? 와, 하이파이브. 잘했어요.
현장에는 풀장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대형 풀장 이외에도 에어슬라이드나 아쿠아 챌린지처럼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 요소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안전요원 이은빈 씨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끄럼틀 이제 유아용이라서 작은 미끄럼틀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 저기 이제 유아용 풀이 있고 여기는 이제 다양한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타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통 큰 애들이 탈 수 있는 큰 미끄럼틀이 구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풀장이 있는 이제 많은 연령대가 들어갈 수 있는 풀장이 하나 있고 저기도 보시면 또 이제 유아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풀장이 하나 있고요. 저기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해서 달려가서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저기 끝에 보시면 또 이제 미니언즈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미끄럼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7, 8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은빈 씨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한 명 한 명 살폈고요. 또 이곳을 통해 잠시나마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또 즐길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제 친구들이 뭐 이제 심심하면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의 규칙 잘 지키게 해주고 뭐 안전을 잘 지키게 해주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잘 지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고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한 명 한 명씩 올라오는 그런 규칙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는 지역들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돈을 안 내고 무료로 들어오는 곳인데 무료라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곳이었다라기보다 이제 무료인데도 정말 좋은 수영장이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여름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름에 제대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시원해. 물에 들어오니까 진짜 시원한 거야. 즐거워.
시원해? 아, 어떤 게 제일 재밌어? 어떤 게 제일, 물론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아, 은지야 놀아.
현장에는 곳곳에 풀장마다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와 부모님으로 가득했는데요. 지역 주민이라는 조현 씨와 최윤아 씨는 무료 물놀이장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시설에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이 팻말을 봤는지 예, 그래가지고 오게 됐어요. 검색해보니까 너무 여기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무료라서 그냥 별로일 줄 알았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빨리 알았으면 더 왔을 텐데 좋아요. 우선 애들이 놀 수 있게 시설. 이런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그늘막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냥 충분히 놀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아직 돌 안 된 애도 왔는데 지금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리고 물매에 발만 담가도 시원하고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어리니까 어디를 가면은 되게 마음을 크게 먹고 가야 되는데 이제 가까운 데 이런 데가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진짜 경제적으로도 돈 주고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놨고 신림동 이 친구는 봉천동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시설도 정말 생각한 것보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서 좋았고 위험하지 않게 그래서 그 보안 요원들도 곳곳이 계셔가지고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늘막 같은 것도 잘 설치돼 있고 뭐 화장실 쾌적하고 예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도 괜찮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편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힘들게 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그래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물놀이장을 찾은 9살 김희찬 학생과 김태율 학생은 여러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 많이 와봐서 가장 재밌는 건 저기 저 미끄럼틀인 것 같고 안 무서워요. 잠시 넘으면 키 할 수 있어요. 저기 밑에서 흥동하고 빠지는 게 재밌어요. 오늘 지나가다가 여기 봐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고 시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산책하러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알고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 잡아서 왔어요. 오늘 와가지고 미끄럼틀 타고 얘랑 같이 놀았어요. 시원해요. 여기 밖에 있으면 너무 더운데 안에 있으면 시원해요. 여기 원래는 여기가 그렇게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his, 이것, that, 저것, 또 these, 이것들, those, 저것들 이런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this and these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near the speaker.
This와 these는 어떤 사물이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Is this David's house?
이게 데이빗의 집인가요?
Use that and those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far from the speaker.
That과 those는 사물이 먼 곳에 있을 때 씁니다.
Is that David's house?
저게 데이비스의 집인가요?
When talking about events, use this and these to refer to the present and that and those to refer to the past.
사물이 아닌 사건을 말할 때 현재 일은 this 또는 these, 과거 사건은 that 혹은 those를 씁니다.
This is a fun party.
이거 재밌는 파티입니다.
That was a fun party.
그거 재밌는 파티였어요.
I'm spending these days on vacation.
요즘 휴가로 나를 보내고 있어요.
I was spending those days on vacation.
그날들 휴가로 보내고 있었죠. 손에 펜을 들고 있을 경우 This is my pen. 이것은 제 펜입니다.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을 경우 These are my friends. 이들은 제 친구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펜을 들고 있을 경우 That is your pen. 그것은 당신의 펜입니다. 친구들이 멀리 있을 경우 Those are my friends. 저들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Use this and these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near the speaker.
This와 these는 어떤 사물이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When talking about events, use this and these to refer to the present and that and those to refer to the past.
사물이 아닌 사건을 말할 때 현재 일은 this 또는 these, 과거 사건은 that 혹은 those를 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is, 이것, that, 저것, these, 이것들, those, 저것들, 이런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